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라. 오늘 첫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를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1920년부터 83년까지 살고 활동했던 인류학자 빅터 터너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있는 은덴부 부족의 성인식을 오랜 동안 관찰했습니다. 성인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유년기에서 성년기로 들어가는 일종의 통과 의례입니다. 성인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더 이상 어린아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사실 완전히 성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 중간에 애매한 시기, 그 시기를 빅터 터너는 경계시기, 영어로는 리미널리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어정쩡한 시기인 거죠. 만약에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런 경계 시기를 겪고 있다면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커뮤니타스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은 영적인 경계 시기를, spiritual liminality, 영적인 경계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소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에 동반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영적인 경계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10년간을 되돌이켜보면은 많은 면에서 기독교가 극우화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Christian Nationalism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기독교와 교회는 늘 평화로웠는데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만 유별난 시대를 겪고 있는 걸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일개 신부였던 루터 같은 경우는 아주 거대한 카톨릭, 당시에는 카톨릭이 기독교의 전부였잖아요. 띄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그러한 거대한 카톨릭의 타락을 목격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종교개혁을 촉발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나치의 제3국, 제3제국화에서는 독일의 국교는 무조건적으로 정부에 순응했습니다. 히틀러에게 순응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독일 안에는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런 작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백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됨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눈 대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나눕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경계 시기, spiritual liminality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초기의 서신입니다. AD 48년, 49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 그리고 17장을 보면은 바울의 갈라디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를 말합니다.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이 서신서를 보면은 빌립보, 혹은 고린도, 혹은 에베소 그런 곳들은 다 뭐예요? 한 도시죠. 그렇죠? 빌립보, 에베소 거긴 다 도시예요. 근데 갈라디아는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선교를, 그 지역을 선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앞으로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 내가 그냥 여기서 쉬어가는 김에, 병을 고치는 김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갈라디아의 교회들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리고 바울은 그 갈라디아를 세 번 이상 정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냥 여유 있을 때 쓴 게 아니라 아주 급하게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아주 핵심으로 들어가면 오늘 6절, 7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이었어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어로는 God-fearer.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지역을 떠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고린도, 빌립보 이런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God-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 회당을 출입하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유대교로 아직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God-fearer,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그 배경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몇몇 사람이, 사실은 이 몇몇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영어로는 Judaizer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배경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했는지 그 왜곡의 내용은 그 뒤에 나오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율법을 더해서 지켜야 그래야 완전한 100%의 복음이 된다라고 주장하던 것이, 그것이 바로 몇몇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던 것들이에요. 예. 그걸 보면서, 네, 거기에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던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더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더 추가된 것, 더 애드업 된 것들이죠. 그걸 5장에 보면은 결국에는 율법입니다. 예. 거기서 율법은 유대인들의 경계 표지인 거죠. 유대인들을 유대인들로 만들어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뭡니까? 할례, 음식,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율법이잖아요. 예.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는 이게 아주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복음에다가 율법을 추가하다니,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존재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가 믿던 그 복음에다가 복음이 아닌 것들을 추가한 거죠. 음식 규정, 할례 규정, 안식일 규정, 그런 것들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몇몇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함이 있다. 지금 이 몇몇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레시피를 추가해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6절, 7절 때문에,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아주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어? 내가 전한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네?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설교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통과 전통주의. Tradition. Traditionalism. 전통은 뭡니까? 전통은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을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 전통주의는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주의예요. 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전통주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이 복음의 위치, 복음의 반열에 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금 우리 2026년을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웃어넘기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기타 치고 드럼 치면은 교회가 큰일 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혹은 높은 강단 위에 설교하러 올라가시는 목사님이 신발 벗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도 교회가 큰일 나는 줄 알고 뒤에서 교인들이 수근수근 뒷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전통주의의 폐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 그런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타 치고 드럼 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신앙과 믿음과 연결 지으면 그게 전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건 이제 우리는 웃어넘기지만, 예, 지금 한번 보세요. 예, 지금도 전통주의의 폐해가 있습니다. 다른 뭐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복음이라고 굳게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뭐 할례 규정, 음식 규정 지키진 않지만 이것을 지켜야만 참 기독교인이라고, 참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어떤 사회적인 윤리의 이슈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아주 매력적이고 팬시한 어떤 사상과 결혼하면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사상과 결혼하면 다음 시대에는 과부가 된다. 예, 전통주의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그만큼 세상은 그렇게 그냥 변해가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상, 어떤 가치들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몇몇 사람들이 왜곡한 복음의 내용은 영적인 전통주의입니다. 네,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이에요. 바로 그 영적 전통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가르칩니다. 3절에 인사를 마치자마자, 문제의식은 6절, 7절에 있지만 3절에 인사를 마치자마자 사도 바울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복음의 진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입니다. 복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복음과 관련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좀 트리키하죠. 질문이 트리키하죠. 예. 그게 맞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거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복음의 시작이, 우리가 그게 구원 얻는 시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드립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기 이전에,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모든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어떤 순종이, 순복이 합쳐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교할 수 있는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이후로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은 1세기에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몇몇 사람의 티칭이나 아니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본문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친 것. 우리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예,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선생이나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모델이나 스승으로만 본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본받을 만한 스승은, 모델은, 선생은 세상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스승, 모델, 뭐 선생 이거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속은 뭡니까? 값을 대신 치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든지 이것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하죠. 공짜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주어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함을 얻는 것은 그 값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이만큼 값을 지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여기서는 평이한 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좀 드라마타이즈 하자면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다시 말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스승이시기 전에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하신 바로 그 아버지의 뜻, 예,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4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은 그냥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우리를 이 세대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뿅 차원을 달리해서, 디멘션을 달리해서 어디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영향력, 이 세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것, 암흑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과 방식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구원이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복음의, 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에 영적 경계시기, spiritual liminality를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종종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복음은 우리 충분히 들었잖아요. 예. 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복음 충분히 들었는데? 그러는데 몇몇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휘청하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와서 그렇게, 유혹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면 휘청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고 교장 선생님의 착하게 살자라는 식의 도덕적인 설교, 혹은 도덕적인 설교가 이쪽에 있다면, 혹은 복음은 사라지고 헌신이라고 하는 구호를 통해서 사람들을 은근한 비교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설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헌신하셨습니까? 네. 얼마를 헌신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설교에 영향이 아직도 있는,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헌신, 복음은 빠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헌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반대급부의 교회들이 등장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을 즐기고 하나님만을 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2000년대 초중반에 그냥 하나님만을 즐겨, 뭐 교회 헌신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즐기고 예배해. 그러니까는요, 그 교회가 그냥 거의 바닥에서, 숫자적으로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한국이 아닙니다. LA입니다. 거의 한 2년 만에 2,000명이 되더라고요. 예, 2년 만에 2,000명이 되더라고요. 예. 또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다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비판하던 목회자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냥 목적이 다 비판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이래서 율법적이고, 저 교회는 이런 전통주의가 있고, 저 교회는 십자가에서 멀어졌고. 예. 지금 그 두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금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복음으로 변화된 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으로 변화된, 오늘 이번 설교의 주제처럼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요, 바울이 자기만 옳고 자기만 깨끗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분리주의자도 아니고요, 교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8절에서 가장 먼저 가리키는 대상이 뭐라 그래요? 우리들,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강조하지만 내 자신조차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복음을 믿기 이전에 바울은 유대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소위 자신의 헌신을 드러냈던 사람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바울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바울과 누가 더, 그 사람의 삶으로 보자면 어느 때가 더 헌신된 삶입니까? 어느 때가 더 헌신된 삶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헌신으로만 이야기하자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가 더 헌신의 모습으로는 더 헌신한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바울이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막 열심을 내고 그러기는 했지만, 예, 그렇게 헌신해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과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고난당하고 채찍당하고 옥에 갇히고 비방과 모욕당하고 자기가 탔던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으로만 보면, 예, 헌신이라는 것으로만 보면 지금의 삶이 바울이 훨씬 더 헌신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하는 어떤 사역이나 헌신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예. 다시 말해서 아직도가,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한다면 그 아직도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바울처럼, 심지어 제 자신도, 저도, 우리가 아직도, 예,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헌신으로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환심을 사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입증하겠어, 프루브하겠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현대판,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현대판 율법주의의 모습이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직도 내 자신을 챙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뭐 요즘에 뭐 마음 수련, 마음 챙김처럼 그냥 아직도 나를 챙기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두 모습 다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사도라고 말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서번트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슬,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죠. 예. 우리는, 예,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입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포슬,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적 소명이 있어요. Apostolic calling. 우리는 사도적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엔지니어로, 뭐 작곡가로, 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사도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이라면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태도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서번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만을 누려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만을 누리겠다고 여기 앉아 있으면 찬양인도는 뭐 굳이 제가 1차원적인 비유를 하자면 찬양인도는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사도적인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묵상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그 섬김은 누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아직도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현대판 율법주의. 아직도 내 자신을 챙기는 것이 너무 중요한 복음을 가장한 현대판 이기주의.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코 와닿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제가 오늘 설교에서 드렸던 말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경계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여길 때가 있는데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복음 안에서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spiritual adult, 영적인 성인, 영적인 성숙의 시기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복음의 참뜻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뜻을 헤아려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9절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의 자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았는데 다시 여러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대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섬기면서 많은 자녀들이 정말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첫 순간에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저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경계 시기를 지나서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겪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